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아니 오픈 AI가 돈이 궁한가? 왜 정부에 보증 서달라고 하지? 구글이 아이언우드 칩을 만든다는데 엔비디아 독주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 그나저나 정부 통계가 안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은 괜찮은 건가? 증시가 내달리다 멈출 때 나오는 습관성 질문들입니다. 간밤 뉴욕장은 여기에 답을 달라고 보채다가 프리장과 개장 초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장과 환율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 말 올해 초 엔비디아 고점 논란이 거셀 때 주가 수익 비율 PER 80배까지 갔습니다. 한때는 100배가 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60배가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매출 볼륨이 더 커졌거든요. 돈 잘 벌었단 얘기죠. 미국 기업의 감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닷컴 부흥기인 2003년에도 그랬습니다. 인공지능의 눈을 흘겨도 도태되는 기술, 도태되는 인력을 남기고 새 시대의 기차는 가던 길 쭉 갈 겁니다. 11월 7일 금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이승철 My Love 들으셨습니다. 오정숙님, 소장님 스튜디오 안은 더울 텐데 감기 걸리셨나요? 아니요. 최정희님, 소장님 입동이라서 목도리, 이니셜은 연미, YM 멋진 뿜뿜, 크리스마스 온 줄요. 김명숙님 빙고, 목도리 선물 받으셨군요. 이니셜이 새겨져 있네요. 예뻐요 하셨고, 최정희님 같은 의견 아까 주셨죠. 백현민님도 아우 눈썰미 좋으시다. 와 YM 이니셜이 있네요. 팬클럽 선물인가 봐요. 멋져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이걸 손뜨개로 하나하나 떠서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 요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까지 떠서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오늘 완전 파티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름 말해도 돼요? 성함 안 붙여서 보내주셨지만 저 누구신지 알 것 같은데 말해도 되면 된다고 동그라미 두 개 똥똥 이렇게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감사하게 잘 쓸게요. 하지만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지금 쪄죽기 전에 요거 살짝 뺐다가 추울 때 감기 조심할 때 쓰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 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잠시 후에 국내외 시황 보고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오늘 돈터뷰가 있는데 참 애매한 시점이죠.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엄혹해진 이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때마침 오늘 KB증권이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 번의 불장이 있었는데 그때 평균 조정폭이 14%였다. 한 달 있다가 두 배 이상 올랐다. 이런 평균적인 그 수치를 제시하면서 내년에 7,500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장, 국내장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AI 버블은 실체가 있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던 금값은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장은 또다시 하락했는데 글쎄 이게 어떤 반응일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뭐 힘겨운 하루를 보낸 건 맞고 또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등 그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뭐 표면적인 배경은 그 고용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고용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 미국 기업들의 10월 해고 규모가 AI 뭐 생산성 여파 등으로 인해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이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카고 연은 총재 등 일부 연준 인사들은 지금 인하는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다른 것보다 인플레이션 안정의 급선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고용 안 좋으면 금리 인하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연준 인사들은 자꾸 금리 인하 안 하려고 하네. 이러한 혼란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 가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좋지 않게 하루를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일단 그 고용 감원의 보고서라는 게 사실은 좀 낯선 회사의 민간 회사 보고서고 정부의 네. 공식 통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인공지능 대장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큰데 사실은 돈 잘 벌었다 이런 성적이 나오는데 AI 거품론이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이유 뭘까요?
저는 그냥 딱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그 예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큰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그 AI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너무 높게 올라갔고 또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죠. 돈들이 그쪽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버블이나 뭐 고평가 지적과 같은 것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고 어제 또 하락의 배경은 이걸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없을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 기술위원장이 네.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야 이거 봐라. 그 AI 무너지면 미국 예전처럼 뭐 은행처럼 구해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확대 해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비관론이 뭐 뉴스 헤드라인이나 유튜브 썸네일 등에 더 많이 등장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여기에 저희가 그 매몰되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사흘 동안 5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다행히 지금 보니까 순매수를 약간 하는 걸로 돌아서긴 했는데 외국인들 진짜 우리나라하고 바이바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러다 다시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월간, 그 5일, 3일 동안 5조 넘게 판 거는 뭐 숫자상으로는 압도할 만한 일이죠. 걱정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외국인들이 제대로 팔고 마음먹고 팔고 나가기 시작한 시점은 역사적인 데이터를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꺾이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 이익들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판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들도 수익 실현을 하려는 네. 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환율도 145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염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들의 순매수 동력이라고 하죠. 동인은 저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 팔고 나가는 거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아직은 뭐 시장이 고점이다. 이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4,5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국내장은 분위기 어떤가요?
예, 변동성이 오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다시 급격히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놓치면 안 되는 뉴스만 모았습니다. 일타경제 이슈,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미국 달러, 원달러 환율이 1455원까지 올랐네요. 전일 대비 상승폭이 6원입니다. 무려 하루 만에 0.41%가 올랐는데 환율이 심상치가 않네요. 근데 미국 안에서의 이 정가의 기류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맘단위가 뉴욕 시장이 됐다는 것도 사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도 소위 보수 인사들도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입장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사건부터 조금 자세히 짚어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이게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가리는 재판인 건데 사실 이 사건이 이미 하급심 두 곳에서 모두 트럼프 조치가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나선 겁니다. 이에 뭐 미국 내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가 관세는 세금이고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데 사실 이 대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 뭐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까지 핵심 인사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심리를 지켜본 만큼 대법원 판단이 좀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쟁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관세를 부과한 거잖아요. 사실 기적의 논리 같기는 한데 네. 법정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네, 정부 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부여했고 무역적자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논리인 거고요. 그래서 법무차관은 이 조치 때문에 미국이 불공정 무역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이를 되돌리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반면 원고 측 변호사들은 관세가 곧 세금이고 과세 권한이 의회에만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모든 나라, 모든 품목에 임의로 자기 맘대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줬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한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대법관들 역시 3시간 네. 넘게 치열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의 구도가 보수 우위라고는 하지만 역사에 남는 판결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아니 이렇게 해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적자 극복하기 참 쉽죠. 하면 다음 대통령들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이건 좀 문제 있다라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대법원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선 좀 다소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은 본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다만 트럼프 관세가 목표 달성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러 대법관도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비상사태 취지와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반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선례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 대응 도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사실 대법관들의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결과가 여전히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받은 관세를 돌려줘라 해도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한 100조 원을 이미 거뒀다는데 이거 그 나라로 다시 송금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 미국 경제 괜찮아 해서 전 세계 증시가 와라락 할 수도 있겠고 아니다. 이거 전 세계가 관세로부터 자유로우면 다 같이 괜찮아진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 제강용 석탄을 추가했대요. 근데 구리는 산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강용 석탄은 요거는 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 것 같은데 요 배경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국 내 채굴, 재련 능력을 좀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제 백악관이 구리와 제강용 석탄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지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정부의 투자 방향과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만약 여기에 포함된 광물이라면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민간 투자자들에겐 정부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산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리는 말씀하신 대로 전력망, 뭐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의 필수 자원인 반면 제강용 석탄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코크스 연료의 원료라서 이게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떠받치는 재료입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AI와 청정에너지 같은 신산업 그리고 철강 중심의 전통 산업을 좀 동시에 지키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구리가 핵심 광물이 된다. 아, 이거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미국에만 혜택이면 다른 데는 불이익일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바로 프리포트 맥로란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이 기업이 바로 바로 미국 내 최대 구리 생산 업체입니다. 미국 광산의 구리 함유율이 해외보다 낮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정으로 이 회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6,8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구리 채굴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강용 석탄의 추가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화석연료 부활 정책과도 좀 맞닿아 있거든요. 중국의 15% 추가 관세로 미국산 석탄 수출이 줄면서 광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지정으로 정부 보조와 수요 기반 확보가 가능해졌다라는 전망입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또 3연속 등장합니다. 세 번째 소식 그 서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비만 치료제 가격 낮추지 웬만하면 낮추지 그래 하고 이를 꽉 물고 얘기했더니 위고비 가격이 진짜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세계 최대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와 협력해 미국 내 비만 치료제 가격을 크게 낮추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이 GLP 계열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위고비와 제바운드의 가격 인하인데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 처방약 할인 플랫폼인 트럼프 RX를 통해 위고비는 월 1,350달러에서 350달러로 떨어지고요. 제바운드는 1,086달러에서 346달러로 각각 70%에서 75% 가까이 인하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다. 75%를 깎아준다고요?
맞습니다. 야. 백악관은 여기에 더해서 향후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할 경우 경구용 GLP 약물의 경우 월 150달러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약값 인하라기보단 수백만 명의 비만 환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비만이 거의 빈곤의 병이다 해서 맞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사는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 그쪽에 비만 환자가 많은데 요쪽에 인기를 맘단위가 다 가져갈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적용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런 거 되게 싫어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도 이번 혜택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노인과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메디케어 가입자 같은 경우는 한 달 본인 부담금의 $50, 메디케어 가입자는 뭐 대부분의 비용이 전액 면제될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최애국대우 약가 전쟁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미국 내 약값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미 앞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와 약가 인하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 합의에 제약사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도 포함이 된대요. 진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약가 협상에 그치지 않고요. 미국 내 생산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아우른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노보디스크는 100억 달러를 들여서 위고비 알약 등 미국 내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요. 일라이 릴리는 2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에 나섭니다. 두 회사는 이런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향후 3년간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밀어붙이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싸게 사는 구조를 구체화한 사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그 명예 한국 시민 이런 거 시민권 줘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을 앞설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네. 젠슨 황 CEO가 서방은 과도한 규제와 비관론에 빠져 있지만 중국은 낮은 전력 비용과 적극적인 정부 보조금 그리고 느슨한 규제를 무기로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이 추세라면 중국이 결국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배경엔 최근 미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떨어진 현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끊고 자체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외국산 인공지능 칩 이제 쓰지 말아라 이런 입장인가요?
네. 중국 정부가 최근 국가 자금이 투입된 신규 데이터 센터에서 외국산 AI 칩 사용을 전면 금지한 건데요. 특히 공정률 30% 미만의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에는 이미 설치된 외국산 칩을 철거하라는 지시까지도 내렸습니다.
와, 떼라고 붙여놓은 걸.
중국은 2021년 이후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나 지방재정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지침이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외국 기술을 배제하고 자국산 칩을 우선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기술 자립 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단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잘 만드는지 궁금한데 엔비디아가 요즘 인공지능 거품놈도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또 아마존에서 만든다는 아이언우드 칩, 추론 특화 인공지능 칩이 나온다고 하고 중국도 꽤 잘 만든다고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래요?
미국을 대체할 만한 단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축 중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가 중심에 있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AI 학습용 칩 어센드 시리즈를 통해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성능에 근접한 상태고요. 최신 모델은 자체 개발한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돼 전력 효율까지 개선된 상태입니다. 알리바바도 뭐 자회사 티드를 통해서 병렬 처리 유닛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체 칩을 개발해서 뭐 AI 챗 챗봇까지 만들어내면서 현재 중국 내 AI 반도체 생산 기업만 최소 16곳에 달하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중국의 AI 클라우드 시장이 올해 518억 위안으로 작년인 208억 위안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와 심란하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때는 10만 불 때까지 10만 불 초반 때까지 가기도 했는데 이 언니는 또 왜 그러시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낮췄대요. 아니 믿음의 가족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이번 발언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도 좀 상당히 상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맡을 거라 생각했던 역할의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7천만 원까지 오를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이번에 그 목표치를 30만 달러를 깎아서 120만 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이유는 단순히 시장 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예상 밖 성장세 때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전 세계 신흥국에서 결제와 송금의 실질적인 대체 수단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차지했어야 할 자리를 빠르게 빼앗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또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시장이 경합하지 않고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현금을 대체하고 그리고 아까 목도리랑 여러 가지 선물 보내주신 감사한 분 우리 신승민님 고맙습니다.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 내가 보낸 거요. 이런 표시해주신 분들 왜 이렇게 많으시죠? 장난꾸러기들. 그리고 오늘 0358님 따님이 아프시다가 건강 회복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셨대요. 본인이 커피 쏘시겠다고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둘둘 셋으로 타서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그리고 김미영님이 와우 오늘 처음 보라보는데 딱 제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전 여자 하셨는데 아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1시 데크를 알려드려요. 친절한 연맷이 쉽게 알려줄 거예요. 주식부터 부동산도 재테크도 모두 알려주는 여긴 박연미 목돈 연구소.
아니 가뜩이나 신난한데 오픈AI의 CFO는 왜 갑자기 나라에 보증 서달라고 했다가 백악관이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발언은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오픈AI가 화근이에요. 잠잠해지는 듯했던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이제 시작 단계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고요. 또 지금 국내장은 굉장히 어지럽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음전하고 요럴 때 이 하수상할 때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프리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진짜 오시기만 학수고대하면서 나 진짜 이거 너무너무 질문 드려야지 했던 게 뭐냐면 KB증권이 도발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7,500 간다, 코스피. 지금의 조정은 긴 안목으로 볼 때 단기 조정이고 나중에 이 열차 못하면 후회할 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했습니다. 네. 근거는 뭘까요?
3저 호황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3저 호황, 그때 1980년대 이후에 예. 한 45년 만에 오는 큰 불장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3저 호황이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그러니까 이제 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맞았고요. 그때 이제 그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1985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결정적이어서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입국을 했고요.
그렇죠. 일본이 헤매고 있을 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 재현된다면 충분히 7천 아니라 1만도 갈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88년 전까지 그 무려 4년에 가까운 시간, 1984년부터 88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
왜 그랬느냐는 이제 9년 뒤나 7년 뒤에 나올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던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외교 문서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그 한 4년 레이건 대통령 특히 임기 후반 4년을 우리나라가 전성기를 누렸던 이유가 바로 어떤 협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뜯어가고 있는데 무슨 3조 호황입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그냥 저는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정보통신 경기 이런 것들 속에서 그때 우리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다가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를 그렇죠. 고평가하는 정책을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원화가 가치가 저평가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인터넷 혁명 비슷한 미국의 AI 혁명에 우리가 묻어가고 있으니까 좋은 장이 온다 정도로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3조 호황은 그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있었던 호황인데.
그러면 7,500이란 숫자 자체에도 거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제 7,500 가려면 이제 내년에 네.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올해 한 300조 정도 저희 보이는데 내년에 이제 500조 정도 간다라는 전망이잖아요. 예, 가면 좋죠. 실제로 반도체 그 가격이 불과 한 세 달 사이에 100% 올랐어요. 이게 기세로 올라가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제 말은 그 반도체 그 현물 가격이라는 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하나는 뭐 당연히 펀더멘탈이지만 또 하나는 유통 쪽에서의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재기를 했다 지금. 이제 잘 된 거잖아요. 이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웬만한 컴퓨터 하나 제대로 맞추면 DRAM 가격만 4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유지 가능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삼조왕 같이 미국이랑 우리가 아니면 그냥 정말 멋진 댄스를 추는 시기라면 화해의 댄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추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 특히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보는 쪽에 있으니까.
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면 저는 미워해도 된다. 뭐.
아니 안 그래도 배윤영님께서 소장님 근데 7,500 좋아요. 근데 언제 가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50년 후면 곤란하다고 보내주셨는데.
그게 내년 전망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환율이 무서워요 박사님. 그 지금 보니까 환율이 1,458원까지 오늘 장중에 가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게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펀더멘털이 그렇게까지 나쁜가. 우리 사실은 상장 주요 상장 기업들 지금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역사상 최고치까지 실적 쓰는 회사들도 꽤 많은데 이게 간밤에 여러 가지가 지금 시너지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환율입니다만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본 회사에서 나온 민간 감원 숫자 요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움직일 일인가요?
이제 ADP라는 곳인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또
그거 말고 추가로 더 나왔잖아요. 그 뭐. 감원 인력이 어디까지 간다 해서 무엇 앤 크리스마스?
아, 예, 예. 네. 챌린저 앤 크리스마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방금 마음에 네. 오타를 내고
그 ADP는 민간 고용만 나오고
예, 그건 거고. 수정하려고 했는데 네. 바로 나왔어요. 이제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 오늘 답이 어제 나왔거든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다들 130억 불 경상흑자 난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고요. 뭐가 나왔냐면 지난달 우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85억 3천만 불.
이야.
예, 역대 최대치고요.
우리 돈 많구나. 그쵸?
그래서 1월에서 9월 사이에 누적해서 얼마냐 하면 720억 불.
720억 달러요?
네.
와.
그러니까 경상수지 뭐 흑자 나고.
예, 국제수지가 구멍이 나도 한참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안 느는 게 경상흑자 나는 것보다 이번 달이요 뭐 130억 불 흑자 났으니까 주식 하나로는 안 되는데 부채성 증권, 채권 투자도 역시 한 30억 불. 그러니까.
아, 환율이 그럼 떨어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대했잖아요 한때. 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 디스카운트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니까 이 거버넌스 이제 그 소액 주주를 헐대하는 또는 뭐 주주 약탈 경제를 네.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이거 이번에 상법 개정하고 배당 분리가자 하면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했죠.
근데 꽤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예, 근데 네. 나가는 게 멈추지 않는 것뿐이죠.
아,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러면 이게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은 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국민연금이 이번에 8월 달 통계 나왔지만 전체 자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거의 37%까지 늘어나는.
네, 지금 1440조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외 주식 합쳐서 한 52%까지 늘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은 지금 목에 차서 더 살 수가 없지 않아요?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 17.9%까지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오늘 주제 말고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AI 거품론 이것 때문에 국내외 증시가 막 요동을 치고 올랐다 내렸다 좀 어지러운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버블입니다. 아 이건 버블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은 마음에 저는 약간 가책을 느껴야 된다.
아 진짜요?
예, 일단 왜 버블이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레버리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미국판 창조 경제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돈이 도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뭐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돈을 빌려 주식 담보 대출을 받고 있다.
아, 그쪽도 B2가 심각하군요.
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 네. 25조 그러고 있잖아요. 네. 신용 융자 잔고가 미국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달러 넘었습니다.
와. B2가 1조 달러라고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한 달에 천억 불씩 늘고 있습니다.
아, 그쪽도 장난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초조함 속에 그냥 너무나 가파른 차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 차입의 증가는 소수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된다. 그리고 그 소수로 좁혀지는 게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거기다 마이크로 뭐도 있고요. 네, 그 회사 이름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혀가 잠깐 될까봐 그렇게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버블 리스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증거, 미 연준 의장님이 12월 금리 인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이분 입장에서 진짜 용기를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놓은 그 스티브 마이런 전 백악관 경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입만 열면 이번에도 0.5% 인하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연준 의장 입장에서 아, 네, 나의 노후가 얼마나 험난할지라도
아, 노후까지 험난해져요. 미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예, 그런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부의장님 또 뭐 뉴욕 연준 의장님
다
그리고 뭐 다 돌아서고 네. 있는 중이고 외로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서 몇몇 지방 연준 의장님들이 이제 도와주는 정도인데 지방 연준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있어서 사실 파워가 없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다들 지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파월 의장 입장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이번에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꼭 금리를 왜 인하해야 되냐 라면서 이제 같이 제출했던 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출한 걸 네. 보면 내년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론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AI 거품론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매를 좀 맞고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는 항상 청산될 때 시장에 끔찍한 충격을 줍니다. 올해 4월에 청산될 때도 제가 한마디 했던 거 기억나시죠?
4월 9일.
네. 네.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그 11월 한 달에만 레버리지가 1천억 달러 늘었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징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설 연휴 때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요. 네.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4월 9일에 4월 10일까지 대폭락장이 있었는데 그때 주워 담아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품론, 그래 거품인 줄 알겠는데 내가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나? 그게 진정한 안전한 투자의 방식인가? 이거 좀 헷갈립니다.
그게 그린스펀 풋. 버냉키 푸시라고 불렸던 것이고 이제 지금은 트럼프 푸시잖아요. 트럼프가 바로 그 다음 날 나 친구들한테 주식 사라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다고 나한테 고맙다 그랬다.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백악관 그 오버오피스에 모여서 그 의원들 몇몇하고 장관들하고 굉장히 환하게 웃는 사진도 나왔었어요. 예,
금융계 인사도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반복되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아.
그래서 버블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당국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해도 뭐라고 할 판인데 대통령이 지금 내가 살아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고 그랬다.
그럼 변동성이 당분간 극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수익이 꽤 나신 분은 그러면 좀 시장이 진정이 되면 수익을 현금으로 확보하시고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좋은 장입니까?
아, 현금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장이 올 때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급등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조금 팔아서 연말에 소비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년에 절세 계좌에 좀 돈 좀 그거 CMA 계좌에서 네. 돈 빼서 ISA 계좌 2천만 원 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잖아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해 보이면 가격에 다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내년 실적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준이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저 바른 말 하는 파월 의장이 저 고집센 늙은이가
집에 가실 거니까.
집에 갈 거니.
네.
그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스티브 마이런이 되면 아마 내년 연말 미국 정책금리 2%일 테니까. 그 사람 그렇게 찍었어요.
어지럽다.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겠네요.
네.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네.
자, 이게 선반영됐을 수는 없는가.
아.
여기 저희들이 항상 주식시장의 참가자들한테 부디 부탁드리는 2차적 사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선반영된 겁니까?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왜? 이 레버리지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9월 FOMC 끝난 다음에 제가 정말 연준이 네. 너무 힘들고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하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깜빡이 일으키면서 왼쪽으로 좌회전한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된 건 연준 내의 정치적 지형이 벽기에서 그런 건데 그 덕에 그걸 보자마자 방금 9월 달, 10월 달 제가 레버리지가 한 달에 천억 달러 늘었다라는 거죠. 걱정한 게 시작됐어요.
이게 누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아 이게 또 고민되는 건 뭐냐면 그쪽이 흔들리면 국내장이 흔들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어목한 국내 장세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제법 팔았어요. 한 5조 원 넘게 팔았는데 지금은 또 약간 순매수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내장에서 최근에 매수를 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자. 이거가 항상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왜 주식만 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2200포인트 깨질 때 제가 여기 목돈연구소 나와서 이 가격에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 거면 앞으로 한국 주식 투자는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그때가 삼성전자가 499까지 내려가서
네, 제가 샀다고 그날
정말
얘기했죠.
정말 저희가 거품을 물면서 아니 삼성전자가 49,900원 갈 회사는 아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내가 전액 이걸 다 사야 되는가. 자, 벌써 답이 딱 나왔죠.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가자. 아. 한국 주식만 주식이냐. 미국 주식도 주식이고 일본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도 다 좋은데.
그럼 지금 미국은 거품이고 한국은 어렵고 어느 나라가 좋은 거예요?
요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세 나라겠죠.
인도, 중국, 일본.
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일본도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요.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싸니까.
아.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새로운 총리님 오시면서 엔 가치가 엄청 싸서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원 하나 달러로 본 일본 주식은 싸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번에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상무위원들 날리는 거 보면
모두 다 실각했더라고요. 예, 기러기 아빠들.
예,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인도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50% 두들겨 맞아서 시장의 조정이 상당히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저렇게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인도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지 않냐. 더 나아가서 최근에 금도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네. 금 한번 사보면 어떠냐. 마지막으로 국채, 특히 한국 국채 요새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정책금리 속에서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은행들 연체율 나오는 거 보셨죠?
네.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참 고민이네요. 김현준님께서 안 그래도 채권은 어떤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또 변동성에 투자하셨던 분들 채권은 재미가 없어서 가실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외국인들이요 약간 마음이 변심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무섭게 사들이더니 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상위 매수 종목이 좀 바뀌지 않나 싶은데 이제 사랑이 변한 거예요 이제?
예, 그 매매 주체가 바뀐 겁니다.
아.
예, CTA라는 세력들이 이제 털고 다른 롱텀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종목군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제 CTA 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종의 모멘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모멘텀이 뭐냐면 불타기 전략이라고.
불타기 가자 하고 가는 거죠.
예, 상한가 따라잡기.
그렇죠. 상따.
예, 그거죠.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주식을 사는.
와.
그래서 섹터 중에 예,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세냐? 지금 아까 구리도 이야기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네.
원자재를 되게 좋아하는 펀드들이고요. 그래서 금을 열심히 하다가
네.
한국 와서 반도체 두 종목만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모멘텀도 좋고 수급이 비어 있죠. 왜냐하면 수급이 왜 비어 있냐면 자사주를 매입 중이니까.
아.
그러니까 시장에 있던 유동 물량이 잠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난 사면 금방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단타 세력들이거든요.
재미보고 나갔군요.
예, 이미 나오고 계시고요. 네. 이제 반대로 그 아시아를 비롯한 한국 관련 펀드에 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덱스를 사거든요. 근데 인덱스를 사는데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갖고 있는데 오버웨이트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목표보다
그렇죠.
많이 올라
주머니에 꽉 찼으니까
예,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른 걸로.
예, 이제 가치주도 좀 사고. 그래서 은행 쪽에 관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 그 외국인 지분율 50% 넘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은데요.
네.
예, 통신, 은행, 전기전자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죠? 예, 현금이 엄청 많은 유보가 돼 있고요.
그렇죠.
더 나가서 배당 정책이 바뀔 때 앞으로 어마어마한 배당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따박따박 월세 받아서 돈 버는 쪽들.
여긴 또 그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협정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우리보다 또 금융종합과세 이런 걸 안 맞죠 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군요. 매수 주체가 바뀜으로써 예. 주도주가 바뀐다.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난 다음 아는 거라 참 저도 미리 가르쳐줄 수 있으면 저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아이, 대표님 아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지금 이렇게 국내장에서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게 어제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싹 바뀌었다는 게 보이던데 그러면 나는 지금 갖고 있어요 하는 분들 중에 수익 난 분들은 약간 익절해서 현금화 하시고 만약에 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모두가 시장에서 떠날 때 투자하라 막 이런 격언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
예,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파월 의장님이 한몸 희생해서 미래의 노후의 안락함을 희생해서 지금 한 소리 하셔서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정이 왔잖아요.
근데 다들 인공지능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거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아, 저는 이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데 거품은 주의해라.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님 말씀 맞네요. 투자는 자산 30%만 하면 몇 년은 버틸만 합니다 하셨고 우리 8994님 결혼하신대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하시는데 이번 주 내내 싸우셨대요. 결혼식 앞두고. 근데 주변의 임상 결과 결혼은 단체 생활이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요것만 알아도 안 싸우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올게요. 고맙습니다.